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 절씩 우리 기도하십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우리 제자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어디에 계시옵니까 하니 나가 있는 걸 나눠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들이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주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이라는 시몬이냐 장차 갈바라 하라니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 신뢰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의 소개가 이미 요한복음 1장 6절에 등장했죠. 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은 그가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의 사명이 뭐냐? 7절에서 8절까지 그가 증거하는 자다라는 이 증거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됐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가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에 맡기는 사명을 더 자세히 말하면 그는 증거자 요한이다. 증거자 요한.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빚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저자가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그 후에 6절의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세 가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6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목적이 뭐냐? 1장 29절로 3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가 선제성, 이미 태초에 계신 분이다 말씀드리고 또 그 부분 속에서 29절로 34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이라. 이 말씀이 35절부터 이제 1장 끝절까지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요한복음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또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1장 35절부터 오늘 본문 42절은 이 목적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요한을 볼 때 요한은 이미 많은 무리가 따랐겠고 제자가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제자라고 막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께로 가서 믿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삶 자체가 뭐다? 증언하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35절부터 39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빛이다 또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시는 걸 보았을 때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36절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 알고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증거하는 삶이었다. 우리의 관심사도 여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밝히 아름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용서받은 죄인한 사실에서 반드시 알았다면 우리도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삶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안드레는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런 모습 보면서 침례요한의 증언의 삶 우리가 살피며 우리 삶들도 침례요한처럼 그 증언하고 주님께 돌려보내고 주님께로 보내는 또 안드레처럼 전도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남겨진 시간과 삶들이 사명적 삶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그것입니다. 30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뭐요? 핵심적이었습니다. 누구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줍니다. 그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보내는 참된 증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두 제자의 반응이 거기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말합니다. 쫓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두 제자 하나는 안드레고 하나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 듣고 따랐는데 우리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열심히 같이 양육하고 말씀을 배운 제자였는데 아 예수다. 그러니까 두 말 안고 뒤돌아보고 예수를 쫓습니다. 듣고 따라가요. 오늘 여기서 침례요한을 받고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인데 이 듣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예수의 말씀을 듣다 그런 말씀으로 요한에서 1장 1절에도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들음은 수동적인 그런 측면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침례요한의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누구에게 예수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5장 25절도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 근원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과 이별하고 목을 어그러서 입맞추면서 슬피 울며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께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정 뭐 그거 다 떠나고 은혜의 말씀 성령께 그 말씀께 부탁한다. 왜? 말씀이 그 자리를 견고케 하고 말씀이 그를 성장시키고 말씀이 그를 남은 사명적 존재로 삶을 살아내시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고나가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채널만 틀면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또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뭘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실상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지만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로부터 배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 제가 아니라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주님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부터 배운다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자체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바라볼 때 믿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 저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또 봐야 할 대상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자신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쫓았던 대제자들 그거 아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침례 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그분을 보라. 그분을 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깨달았다면 우리 동일하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그분을 보라라고 우리는 표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말하고 있어요. 나를 앙망하라 우리가 개혁개정성경에서는 좀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돌아가라 그런 뜻인데 이 뜻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앙망하라 돌아보라 돌아가다 그 뜻이 그래서 곧 의롭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리라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두 제자가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딸하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무엇을 구하냐?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 이 단어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따르라는 요청이죠. 단순히 호기심이나 감정적 충돌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궁극적으로 뭘 찾고 있는지 분명히 하라 얘기죠.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구하는 것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권력을, 또 인기를 요즘은 뭐 미디어 시대에서 많은 자들이 연예인하고 싶어서 많은 걸 보게 되죠. 그 인기, 쾌락, 영광. 그러나 무엇을 구하냐가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는 묻습니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뭘 찾고 있느냐? 뭘 찾고 있느냐? 우리 한번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은 남편일 거고 어느 분은 자식일 거고 어느 분은 비즈니스일 거고 오늘 궁극적으로 묻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한 이후에도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확증할 수 있는 그것 갖고 달려왔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또 한 가지 의미는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물었을 때 구하는 것은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소경은 말하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눈뜨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복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말이죠. 우리가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알려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요한복음 16장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구하지 않은 삶 속에서는 구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 믿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보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누가 있다? 하늘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이방인은 뭐가 없어? 천부아버지가 없어.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늘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건 이방인들이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 먼저 일러주시면서 그 외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날 큐티 나누면서 수요일 묵상 에세이 편에 저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형성된다. 그런 에세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견고해지고 능력 역시도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런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 만큼 어떻게 더 부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성의 얘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영적 갈망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뭐 복잡하게 신학적 이론을 알려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식 어려운 말로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신 말입니다. 이 오라는 말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오라는 초청의 말씀이죠. 그래서 보라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증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청과 더불어 너희들이 궁극적 보야 할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을 향한 초대와 동시에 구원의 보장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확정적 선언입니다. Come and see.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요한 서신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 오늘 첫 말씀 중에 뭐랍니까? 와서 보라는 겁니다.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예수께 나오는 자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초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 안에 담긴 뭐예요? Assurance,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증. 그래서 오라는 말씀은 초대입니다.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라. 그래, 감사한 것은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학적으로 고등종교, 하등종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고등종교일수록 뭡니까? 신이 찾아온 거지. 신이 찾아왔지. 신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등종교일수록 샤머니즘과 어떤 그런 하등종교일수록 신을 찾아요. 그래서 뭐 바위에다가도 빌고 큰 고막에다 빌고 비는 그런 그 하등 종교를 말합니다. 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개신교는 기독교는 뭐예요? 찾아왔어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언임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갖고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초대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행성,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를 찾은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예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것은 보장이라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시각적 명령으로 보라가 아니라 예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보게 될 구원의 실체를 확정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진리, 그분의 구원, 그분의 생명, 네, 그분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보게 되면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신앙하면서 주님이 진리고 그분이 영광이고 그분이 구원이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보라.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이 39절에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대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거했다. 예. 동행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간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지속성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영접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삶의 지속성, 동행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39절에 그날 함께 거했다 얘기는 이게 메노라는 그런 그 헬라어 속에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이제 체제함으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존재와 사역의 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라고 말할 때 디사이플십 또 내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소원하고 따라가는 그 삶들은 관계와 존재와 사역의 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와 인격적 교제입니다. 관계적 머무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예수와의 관계성에서 일러줍니다. 함께 머물렀다. 여기서 구원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적 머무름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뭐라 말씀하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 안 그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 자, 요한복음 5장만 해도 반복된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듯이 내 안에 거하라는 그런 신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적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역적 머무름이죠. 이것은 증언의 근거가 되는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거하고 관계와 또한 거기에 대한 존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뭐요? 사역으로 나가는 그 근거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머문 후에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두 제자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신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그들을 보낼 때 또 예수께서 오시는 초청과 그 보장을 듣고 따라갔을 때 주님과 함께 고했을 때 그의 고백은 이제 더 이상 랍비가 아니었어요. 랍비오라고 묻다가 랍비오라고 봤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런 그 체험 속에서의 사명적 증거의 자로 이제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머무름의 증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증언의 구조는 그래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와 더불어 머물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그 제자들이 증언하니까 이후에는 뭐가 돼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머무는 그 증거의 증언의 근거가 되고 이 증언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 그리고 두 제자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하죠? 형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죠. 시몬 베드로는 그가 선포할 때 몇 명?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킨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언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며 결국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안드레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예수를 처음 만났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인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안드레는 변화됩니다. 비로소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구주시라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41절에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했듯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요 또 메시아로 알게 되자 즉시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그 감격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서 벅찬 감격을 입고서 시몬을 찾아갑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눈이 떠려서 예배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대화하고 나서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전도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안드레에게 구원의 감격 그것은 자신 혼자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내가 랍비를 경험했다가 아니고 누구를? 메시아를 만났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세주여 구원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후 벅찬 감격으로 가까운 형제를 찾아갔듯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알지 못하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기에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3천, 5천 명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만 한다면 또 주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그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고 또한 쓰임받을 때 베드로와 같은 디엘 무디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으로 저 앞에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잃어버린 형 베드로를 인도한 것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후에 베드로가 3천, 5천 명 수많은 영혼을 저 앞으로 인도해냅니다. 만일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엘 무디는 매일같이 전도했다 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부진데 좀 쉬시지요. 그럼 그도 매일 전도하면서 누가 합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누가 될지 디엘 무디가 될지 그런 자세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해온 그 영혼이 구원받음을 말미암아서 다시금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 메시아로 발견한 후에 영접한 후에 각 가까운 형제에게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비게이터 창시자인 토슨 트로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이 먼저 안 다음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구세주로 알았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참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맹선생님과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요. 그죠? 또 교회 안에서 도운 동역자를 만납니다. 제가 대학 갔더니 대학 선배가 처음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 수많은 선택도 있을 텐데 여기서 네가 만날 것이 뭐냐? 너는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책 만나야 돼. 선배가 하는 얘기였어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났다고 만족해서 안 되고 늘 새롭게 말씀 가운데 만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안드레처럼 베드로에게 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시편 107편 우리 2절 말씀을 퀴트하면서 구속받은 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와 구원들을 감격 속에서 말해야 할 것을 일러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이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이야기고 이 신앙은 저렇게 전수되는 것이고 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구도자요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확신이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효과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안드레 외에는 없었어요. 왜? 가까운 친척이었고 늘 보던 사람이었고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그만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해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로 인해서 또 전도받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없다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안드레처럼. 그래서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영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드레처럼 감격을 갖고서 내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지난날 돌아보세요. 언제 내가 뜨겁게 전도했던가. 언제 믿음으로 내가 그만큼 성장했던가.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던 것이 언제였던가. 물론 충성스럽게 주의를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에 대한 부담을 안고 그 열정 가운데 뜨거움으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가 내가 믿음이 성장했을 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을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2절 말씀 보십시다.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시몬 베드로를 데려왔죠. 자,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고 장차 너는 보다 개바라. 개바. 개바는 뭐요? 반석이다.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페트라. 반석이란 뜻이요. 그 외에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뭘 보십니까? 사도행전을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부르세요. 여러분 각 개인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왔는데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데 그 부르심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는 시몬 갈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견고한 페트라 반석, 견고한 돌 그 위에 뭐요?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결국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열국의 아비로 소망을 두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의 그를 통해서 흘려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상을 소망을 주셨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자 소망을 두고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요. 그를 통해서 열방의 왕 앞에 열방의 또한 세계 선교에서 소망을 두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연약한 부분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몬 갈대처럼 연약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가능성을 보시고 소망을 두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소망의 부르신 앞에 위대한 사명자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증언할 것인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보라! 그 증언은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또 사람을 예수께 보내는 증인, 누구처럼? 친예와처럼.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과 태도와 관계가 나한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머물러서 그 힘과 그 사역적 동기를 그 머무름 속에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동행이 증언의 또 증인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 전도자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많을 것이죠. 증언자인 침례 요한, 그가 자신의 품 안에 끼고 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며 인도하며 그 증언을 감당해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또한 그 초청에 응함으로 그와 함께 거함을 통해서 그 역시도 사역자 존재로 거듭나서 또한 증거하는 자의 증인의 삶을 감당해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구하고 예수와 함께 머물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그 증언자의 삶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증언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우리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외치듯 와 보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내 소리를 통해서 듣고 저 앞에 구원받는 순간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